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와 외교적 위기, 영내 분쟁과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번스 국장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한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해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5일 보도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병력 증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번스 국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번스 국장은 지난 2일과 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서기 세르게이 나리슈킨 대외정보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중미국과 니카라과에서 7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4연임 성공이 거의 확정됐으며 미국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7일 치러진 니카라과 대선 투표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됐고 오르테가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 차례 대통령에 오른 데 이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부통령으로 함께 당선된 영부인이자 정권 실세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는 이번에도 러닝메이트로 나섰고 당선 확정 시에는 부부 정 부통령 통치도 앞으로 5년 더 연장되게 됩니다. 앞서 오르테가 정권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유권 유력 대선 주자의 7명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을 40여 명 체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인 무리오 부통령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결코 민주적이지도 않은 팬토마임 선거를 지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적용했던 여행 제한 조치를 8일부터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완전하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공항과 육로를 통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여행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과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동안 제한됐던 행선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육로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하지만 별도의 음성 진단 결과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 중 한 가지를 완전 접종하면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7일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국제 환경을 미국과 동맹, 우방,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익과 가치에 보다 우호적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 문제의 현상 유지가 중국과 타이완, 미국의 이익은 물론 영내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인식에 따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 관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이 미사일 타격 훈련을 위해 사막에 미 해군 항공모함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분석 회사 맥사 테크놀로지는 7일 중국 신장 북서부에 위치한 루오창 인근 사막에서 모형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만들어진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연구소는 이 모형들은 최근 중국이 건설 중인 새 타격 훈련장의 일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해군령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린이들이 소매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5살에서 11살에게 승인된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맞았고요. 일반 성인에 이어서 12살 이상 청소년들, 그리고 이번에 5살 이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된 겁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는 약 2,800만 명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0대와 성인 주사량의 3분의 1인 10 마이크로그램을 맞춰야 하는 만큼 작은 용량의 주사기가 필요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백신 승인과 접종 권고가 내려지는 대로 부모들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예약도 할 수 있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뒀고요. 지역구청과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이메일과 SNS를 통해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소아과나 가정의학 전문병원이나 대부분의 대형 식료품 매장마다 있는 약국, 또 지역당국이 지정한 예방접종센터로 가면 되는데요. 영어를 몰라도 100여 개의 언어로 예약과 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백신 관련 궁금증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640만 명의 어린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9월 들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10월 셋째 주만 해도 약 10만 명의 어린이 확진자가 더해졌고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입원을 했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안타깝게도 약 100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의 판단은 백신의 이점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똑똑하고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보통이 됐지만 고장나면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은데요. 쉽게 고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수리권 보장 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뉴욕의 새 명물로 등장한 허드슨 강의 인공섬 공원 리틀 아일랜드로 모시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9일 북한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와 함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서쪽 전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평안 남북도 대부분 지역, 자강도 희천에는 눈이 내리고요. 동쪽으로는 강원도, 장진, 함경북도에 비가 내리고 특히 장진, 강원도, 장전,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삼지연은 오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쪽 지역의 눈비 소식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삼지연이 영하 12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진, 김형권 영하 8도, 해산은 7도. 평양을 제외한 평안 남북도 지역, 자강도 중강, 함흥까지 영하권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도고요. 개성은 1도, 해주 3도, 청진 원산 3도입니다. 낮에는 오후에 눈 내리는 삼지연이 낮 최고 영하 6도에 머뭅니다. 장진 영하 3도, 김영권 영하 1도, 평양은 5도, 신의주 4도, 함흥천진 8도, 개성원산 9도, 장전 1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이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먼바다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1.5에서 5미터로 역시 먼바다 쪽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공산당 6중전회가 8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지위를 격상하는 결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미국 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미얀마 반정부 세력에 대한 군부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유엔에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8일 중국 공산당 6중전회가 시작됐군요.
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19기 6중전회가 8일 개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기 6중전회가 8일 개회했다며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전체회의에 업무 보고를 하고 당의 100년 분투 중대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토론 초안에 관해 전체회의에 설명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오는 11일에 끝납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여섯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딱 줄여서 6중전회 이렇게 부르는군요. 자, 중앙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뭘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네, 장쩌민 국가주석 이래 지금까지 중앙위 전체회의가 집권 1년 차에는 1, 2중 전회를 통해 공산당 당헌을 수정하거나 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다음 집권 2년 차에는 3중 전회를 열어 경제 개혁 조치를 결정하고요. 다음 4중 전회를 통해서는 당 집권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4년 차 5중 전회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제출하는데요. 마지막 5년 차에는 6중 7중 전회를 연달아 열어서 지도사상과 차기 당대회를 준비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을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공산당이 바로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사실상의 이 최고 의사결정기관 구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어떤 조직입니까?
네, 한마디로 핵심 권력기관입니다. 현재 공산당원들 가운데 중앙위원회 위원이 204명, 그리고 후보위원이 172명인데요. 임기가 5년이고 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예, 그러면 그 중앙위원회 최고 직위는 누군가요?
네, 총서기인데요. 총서기가 바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 직위를 이 국가주석이 맡는 것을 봐도 중앙위원회 위상이 어떤지 짐작이 갈 겁니다. 또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25명이 중앙정치국원이 되고요. 이 정치국원 가운데 7명이 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뽑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치국의 상무위원이 중앙위원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상무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위의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중앙위 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그리고 한정부총리 등입니다.
네,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 안에서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내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이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자, 이번 6중전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역사적 지위를 격상하는 이른바 역사결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결의라고 하면 공산당 역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역사결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단 두 차례였습니다. 이 마오쩌둥은 1945년 결의를 통해 이 과거 당 노선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자신의 지도사상을 확립했습니다. 또 1981년에 나왔던 결의는 당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리하고 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세 번째 역사 결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시 주석이 당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 걸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시 주석이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서 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단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매체들이 이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시진핑 띄우기에 나섰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6일 시진핑 100년 공산당을 새 장정으로 이끈다는 제목을 올리고 시 주석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3년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지난 2018년에 이 국가주석 3년임 제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서 사실상 장기 집권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앙위원회 6준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4년임을 뒷받침할 이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처럼 이 장기 집권한 지도자가 되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임이었던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은 한 차례만 연임해서 각각 10년을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 주석은 중국이 건국한 1949년부터 1976년에 사망할 때까지 집권한 이 마오쩌둥처럼 장기 집권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스라엘이 이 방안에 반대했는데요. 그러자 팔레스타인이 또 여기에 반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7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에 전달한 본인 입장은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영사관을 세울 곳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도 미국 영사관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인 라말라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런 제안에 팔레스타인 측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은 이 라피드 장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자치정부 수도가 될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영사관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발표했고 또 시행하려던 조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아바스 수반 대변인 말이 맞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영사관을 예루살렘에 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엔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영사관 개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영사관 개설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요?
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영사관을 예루살렘에 두지 말고 라말라에 두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측도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동예루살렘을 장차 독립하면 수도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사관을 예루살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수도라고 주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지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6.1 전쟁, 3차 중동전쟁에서 동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이후에 이곳을 서예루살렘과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적어도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하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전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이 테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막아달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를 했다고요?
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죠. 휴먼 라이츠 워치, HRW가 미얀마 국내에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해서 5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얀마 서부 친주에서 격화하는 폭력을 막아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습니다. HRW는 성명에서 전투가 진행 중인 접경 지역에서 정부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유엔이 결의안을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서부 친주 지역은 미얀마 반정부 세력이 활동하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에 접한 친주는 반군부 무장투쟁이 활발한 곳입니다. HRW는 성명에서 친준의 악화하는 군부 공격과 미얀마 군부 수장의 이 권력욕과 탐욕의 결과로 빚어진 정치적 인도적 위기에 대해 이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미얀마에서는 올해 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네, 지난 2월 1일이었죠. 이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미얀마 군부가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군부 지도자인 민아웅 훌라잉 장군이 지난 8월에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반군부 진영도 따로 또 임시 정부를 꾸렸고요.
네, 민주 진영이 군부에 대항해서 국민 통합 정부 NUG를 만들었는데요. NUG는 자신들이 미얀마의 합법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반정부 진영은 시민 방위군도 결성해서 무장투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군부 쿠데타가 난 이후에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HARW 발표를 보면요. 11월 3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약 9700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됐다고 합니다. HARW는 또 미얀마 군부가 이 나라 전역에서 폭력을 동원하고 특히 이 친주와 맞닿은 사가잉 및 마게 지역에서 군대를 배치해 이 민간인들을 겨냥한 공격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뿐 아니라 민간인이나 또 민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이 정부군이 친주의 소도시인 딴틀랑을 공격했는데요. 현지 매체가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군 포격과 방화로 가옥과 건물 등 약 200채가 불타거나 파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구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인 Save the Children의 현지 사무소도 불에 탔습니다.
네. 미얀마 내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결의안을 내기는 했는데요. 뭐 폭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HRW는 사람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미얀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평화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보리가 앞서낸 결의안들을 토대로 이 격화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기업 대상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백악관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노동부가 10월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말 동안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6일 해당 정책에 대해 임시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정책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먼저 백악관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7일 NBC 방송에 출연해 법원에서 임시적이 아닌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백신 접종 의무의 유효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이미 여러 번 되돌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해당 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클린 실장은 또 내년 1월 사이부터 8,400만 명의 민간 부문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명령은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 데 있어 상식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직업안전보건청은 일터에서의 안전모 착용이나 화학물질 주의 등의 지시도 내린다며 백신 의무화 지시 역시 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조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부는 그러니까 백신 의무 접종을 당연한 일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세드릭 리치먼드 대통령 선임 보좌관 역시 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직업안전보건청이 하는 일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백신 의무화에 있어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직업안전보건청의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지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선 한 건당 약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군요. 그런데 이 조처가 어떻게 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예,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그리고 이 지역 내 일부 기업이 이 백신 접종에 이 정부의 조치는 연방의 권력 남용이자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낸 겁니다. 이들 주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들인데요. 자, 결국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의무화 조처 발표가 난 지 이틀 만인 지난 6일 이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제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는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 내에서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른 주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CBS 뉴스에 따르면 이 최소한 27개 주가 각 지역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자, 연방대법원은 앞서 이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었습니까?
예, 지난달 대법원은 메인주 보건 종사자에 대해 적용된 백신 의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차원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서 나온 첫 번째 결정이었는데요. 또 앞서 뉴욕시 교사와 인디애나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무효 청구 소송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 금지 조치도 풀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개월간 계속되어 온 입국 금지를 끝내고 8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방문객에게 국경을 재개방합니다.
예. 자,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가 어떻게 시작된 거였죠?
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초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게 처음으로 국경을 폐쇄했고요.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국가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이 30개가 넘는 국가에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8일부터 백신만 맞으면 미국 입국이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네, 이번 조처는 육로와 항공을 이용한 입국에 한정되는데요. 외국인 여행객은 비행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미국행 비행기 탑승 사흘 이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아야 하고요. 연락처도 남겨야 하는데요. 다만 자가 격리는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이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예, 지난 6일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마침내 인프라 주간이라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하면서 이 전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주간을 언급한 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인식한 건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 차례 인프라 주간이라고 공언을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것을 본인이 이루게 됐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이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투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도로와 교량, 광대역 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를 현대화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프라 법안이 사실 상원에서는 이미 초당적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하원에서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원은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뭐 당연히 쉽게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민주당 내 의견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은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하려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는 사회복지법안, 일명 인적 인프라 법안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 없이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안도 민주당 안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 중도파 성향 의원 2명이 또 사회복지법안에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요. 결국 이 중도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안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로 절반가량 줄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는데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이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원 중도파 의원들로부터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 법안이 통과되는데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진보 성향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5일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 6명은 여전히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228대 반대 206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안은 언제 처리됩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처리 전에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주간에는 하원에서 더 나은 재건법안, 즉 사회복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도로와 교량 재건에 1,100억 달러가 배정됐고요. 민간 화물철도 개선 사업에 660억 달러, 대중교통에 390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광대역 통신망에도 650억 달러가 투입되고요. 전력시설에도 74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전기차 사업에 75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네, 그러면 인프라 법안은 언제 발효되는 겁니까?
예, 지난 8월 상원에선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면만 하면 즉시 발효가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블루칼라, 즉 현장 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2, 3개월 안에 미국인이 법안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노동부는 지난 10월 비농업 일자리 신규 고용이 53만 1,000개 증가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앞선 달에 비해서 0.2%포인트 줄어든 4.6%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 실업자 수는 740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던 지난 2020년 초보다 훨씬 개선된 수치입니다. 다만 팬데믹 직전에 실업률은 3.5%였고요. 실업자 수는 570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인 겁니다.
예, 이번에 노동부가 밝힌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더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집계해서 10월에 45만 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선 9월의 고용지표 역시 이번에 상향 조정됐죠?
예,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9월 신규 채용 건수가 19만 4천 개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를 31만 2천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부문별로 보면 좀 어떨까요? 공공과 민간 부분 가운데 어디에서 채용 증가가 두드러졌습니까?
예, 이번 발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중에서는 이 민간 부분의 증가가 좀 있었던 반면에 공공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어느 분야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예, 레저와 접객업이 고용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인 분야에서 16만 4천 개 일자리가 생겼고요.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10만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또 제조업과 운수 창고업 역시 주목됐는데요. 여기선 각각 6만 개와 5만 4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올 10월 평균 시급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했을 때 4.9% 올랐고요. 전달보다도 약간 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업장에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올려서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 보겠습니다.
예,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채용 플랫폼인 인디디의 경제연구국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나타난 고용 회복 속도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이 보는 고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채용은 늘었지만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아직 47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특히 이번 자료에서 10월 현재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사람의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이를 두고 아직 고용시장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루가 멀다고 최신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서부터 농사에 쓰이는 트랙터까지 기술력이 바탕이 된 기기들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기들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고쳐주는 데도 별로 없고 또 고치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세태를 바로잡고자 요즘 미국에서는 수리권 보장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비자들을 위한 고쳤을 권리.
Display on a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전자제품 수리 가게를 운영하는 아시시 슈레스타 씨는 14살 때부터 전자기기를 고쳐왔습니다. 각종 수리의 도사인 슈레스타 씨지만 갈수록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이동식 컴퓨터 배터리 교체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라고 하네요.
As you can see, there's no screws holding it down whatsoever. It's all glued down.
컴퓨터 내부를 보면 이전처럼 나사로 열 수 있게 돼 있지 않고 부품이 이 접착제로 다 붙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태블릿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배터리 하나를 꺼내는데도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처럼 애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스크린이나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면 고객이 전화를 다시 켤 때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지정한 공식 서비스 업체 외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죠. 슈리스타 씨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민간 수리 시장을 제한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고장난 걸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걸 사도록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Repair shops like us would be out of business in less than 5 years.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영세 수리점들은 아마 다 문을 닫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이나 차량도 수리가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소비자들의 고쳤을 권리를 보장하는 수리권 보장 운동입니다. 이 운동 측에선 대기업들의 이런 행태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산업 쓰레기가 늘어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반면 대기업들은 자사 고객들의 안전과 정보 보호 차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You put the product out there in the world. You sold me my coffee machine or my tractor or my phone.
각종 기기와 관련한 수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iFixit의 공동 창업자 카일 윈스 씨는 회사들이 물건을 세상에 내놓았고 소비자가 그걸 샀다면 소비자 스스로 기기들을 고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이 물건 수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다 보니 수리에 관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윈스 씨는 수리권 보장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The idea of right to repair is based on laws that we have for automobiles. Massachusetts.
이 운동은 자동차 관련법에 근거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최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지역 영세 차 정비 업체들도 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공식 정비소가 가진 정보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수리 권리법이 통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포드사의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포드사의 정비소뿐 아니라 지역 영세 정비소에서도 똑같이 수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선택은 소비자가 스스로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최근 백악관에서도 이 고쳤을 권리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조처가 나왔는데요.
Without healthy competition, big players can change and charge.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건전한 경쟁이 없다면 대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요구하고 바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기업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알아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리권 보장을 위한 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이런 조처가 앞으로 수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하긴 이르지만 윈스 씨는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I'm optimistic that an executive order like this or with legislation that will set the stage.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나 관련 법들이 이 제품 수명 연장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예전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기기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의 새로운 명소, 리틀 아일랜드.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은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허드슨강에 인공섬 공원인 리틀 아일랜드가 문을 연 건데요. 공원 조성비 총 2억 6천만 달러 가운데 뉴욕의 사업가 메리 딜러 씨와 다이앤 본 펄스텐버그 씨가 2억 4천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이 인공섬은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만 제곱미터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총 132개의 대형 콘크리트 기둥이 마치 튤립 모양으로 서 있고요. 기둥의 높이도 수면에서 4m에서 19m 정도 떠 있다 보니 마치 강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영국의 디자이너인 토마스 헤드윅이 설계한 이 공원은 각종 식물로 가득 차 있고요. 대형 야외 공연장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틀 아일랜드의 프로듀서인 줄리아 크라우스 씨는 올 여름 뮤지컬의 산실인 브로드웨이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브로드웨이가 오는 가을에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이곳 리틀 아일랜드 야외 공연장에서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주옥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틀 아일랜드의 조경은 뉴욕을 대표하는 유명회사 MNLA가 맡았는데요. 튤립 모양의 대형 기둥 위에서 35개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60종 이상의 관목과 270가지의 꽃들이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넓은 잔디밭까지 펼쳐져 있으니 가족들이 산책이나 소풍을 하기엔 그만인 거죠. 공원에 찾은 마리아 씨는 워낙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이 있어서 좋다고 했고요. 가족과 함께 공원에 찾았다는 산티아고 군은 식물도 많지만 다들 정말 친절하고 미소 띈 얼굴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이 공원의 산책로를 다 연결하면 540m에 달하는데요. 가장 높은 기둥이 받치고 있는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뉴욕의 명물인 자유의 여신상은 물론 인근 저지시티와 맨해튼 남쪽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틀 아일랜드가 자리 잡은 곳은 피어 55, 즉 55번 부두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1912년 영국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정박할 곳이 바로 이 55번 부두였는데요.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구조선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이 바로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런 역사적 비극을 뒤로하고 리틀 아일랜드는 뉴욕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동사를 돕는 단어 should, ought to, had better 각각 어떤 경우에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e use should to give suggestions and friendly advice, such as
You should apply for that job.
Or
You should try that new restaurant.
should는 제안이나 다정하게 충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You should apply for that job. 당신은 그 직장에 지원해야 해요. You should try that new restaurant. 당신은 그 새 식당에 가봐야 돼요.
ought to is similar in meaning to should. But it is not used as often.
ought to 충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should와 비슷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Sometimes ought to sounds more like oughta, as in this romantic song by Al Green.
'to' is similar in meaning to should, but it is not used as often.
에일 그린의 로맨틱 송에 때때로 ought는 ought처럼 들립니다.
You ought to be with me.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should를 사용해서 말해도 됩니다.
You should be with me.
Had better. Had better는 should와 ought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Had better는 간접적인 위협을 포함합니다.
Had better suggests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if you don't follow the advice. In other words, it's a threat.
충고에 따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즉 위협하는 겁니다.
Unless you want to lose a grammar fan, you had better start teaching more about modals.
문법 팬을 한 명 잃기 원하지 않는다면 조동사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had는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you better 이런 형태로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요.
Yes, that does sound a bit harsh, but had better is not always impolite. It can express a sense of urgency. For example, you had better run. The plane is about to leave.
거칠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렇게 위협이나 압박에 관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긴급을 표현할 때도 had better를 씁니다.
You had better run. The plane is about to leave.
뛰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곧 떠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should, ought to, had better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